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6장 47절 오늘 이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좀 쉬게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저쪽으로 가라. 이제 그 45절, 46절에 보면 벳세다 쪽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아마 집으로 가게 하고 흩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면서 아마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저물매라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일스타디온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율리아스 베세다와 갈릴리 베세다 사이의 위치에서 약 185m를 추론한다면 아마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에 제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장 48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그 표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것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위급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기록된 다른 성경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큰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배가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과 같이 마가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바람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가 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괴로이 놓아젖는 것을 봤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실력과 상식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파도로부터 또 바람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보니까 밤 4경쯤 그랬잖아요. 요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둠과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었던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어 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얕은 물가를 거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 오셨으면 제자들한테로 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나가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제자들의 느낌이라고 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 부족한 것은 그들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 대한 도움과 구원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제자들의 생각과 이해 정도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돕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시려고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49절로 5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령이란 말은 실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환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원체 놀라움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의 상황에서 놀라운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하여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위로하십니다. 특히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위로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예수님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그리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야훼, 여호와라 말을 하라. 그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6장 51절로 52절 말씀을 봅니다. 배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로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직면한 위기는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선하심을 통하여 나타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적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주셨으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큰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제자들의 믿음이, 그 상태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침체와 더 굳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그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굳어졌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 우둔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둔감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굳은 마음인지, 얼마나 굳은 신앙인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신 이면에 내재된 신으로서의 예수의 본성, 그러니까 신성에 대해 둔해져 가고 있음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53절을 보실까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칙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벳세다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벳세다 지역에서 약 5km 떨어진 지역이었지만 반면에 벳세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한 마을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신 얼마 후 다시 게네사렛으로 들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이제 끝부분 보도록 하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고치심과 치유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냥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쭉 이렇게 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기에는 실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역동적인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곳이 어디인지를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56절로 가보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을이나 촌이나 도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지역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동네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그 사람의 지금의 입장이 어떻든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전에 행하시던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특히 그 간구하니라는 말은 행동의 계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기도의 요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 6장을 정리하고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죠.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특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피면서 어디 잘못된 것 없나 이런 것만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었었고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혹은 분리주의자 그런 의미거든요. 성경에서는 단수로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 또 그 서기관은 율법에 능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능한 자와 교법사로서 언급되기도 하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에게 부여된 일을 일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연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일은 하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 얻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어구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착잡고자 하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율법과 교훈에 대하여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정한 손, 그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불결한 손을 지칭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하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불결한 손과 부정한 손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어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해본다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식적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불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쨌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일반적인 그 유전이었어요. 이러한 위생적인 규례들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율법의 권위가 그 있는 양 말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손을 씻고 먹었다, 씻지 않고 먹었다, 이 자체가 구원과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굳이 우겼단 말이죠. 3절, 4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내용은 마가의 핵심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2절에 손을 씻지 아니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적인 더러움으로 말미암은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하여 마가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로들로 인하여 전하여 내려온 것이라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유전이라는 말은 누구누구로부터 건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로들로 인하여 전하여 온 규례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는 손을 부지런히 씻는 것과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각종 그릇들을 씻는 것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을 뿌리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씻는 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목욕을 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이들로 인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청결을 유지하는 가르침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얽어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청결한 삶은 뭐 깨끗하고 좋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느 특정 단체의 생활 규범들이 율법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더욱 우리의 생활에 버려야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7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 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구 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